2025년 10월 15일부터 25일까지 저와 우리 교회 한 50명이 넘는 성도들이 11일 동안 스위스, 체코, 독일 등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여러 장소를 찾아다니며 16세기 종교 개혁과 이제 관련된 그런 여행을 했습니다. 인생에서 아주 상당히 뜻깊은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16세기 1517년부터 시작해서 독일의 루터, 그 다음에 스위스에서 이제 캘빈, 그 다음에 스위스 또 다른 도시에서 지빙글리,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종교 개혁을 이루게 됐는가, 이런 그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이 종교 개혁자들은 천주교회라고 하는 신정 정치, 국가교회 믿음 시스템에서 이제 벗어나서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이신칭의. 그래서 다섯 가지 솔라.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러한 그 기치를 가지고 믿음 플러스 행위를 주장하는 천주교 구원론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쓴 정말 위대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과 이들의 뒤를 이은 뭐 개혁교회라든지 루터교회라든지 장로교회라든지 또 영국의 국교회인 성공회라든지 이 모든 교회들은 그 당시 시대적인 어떤 그 사조를 반영해서 국가교회를 형성하고 국가교회를 유지했습니다. 국가교회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교회하고 왕권이 결탁이 되거나 아니면 시에서 국가교회를 시행할 때는 국가하고 시의회가 결탁이 돼서 그래서 교회와 국가가 한 몸이 되는 이와 같은 거를 국가교회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국가교회가 형성이 되고 유지가 되면 개개인의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는 인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왕이나 아니면 시의회가 정해주는 그 종교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건 절대 허용이 안 되는 이런 시스템이 이제 국가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루터니 칼빈이니 아니면 츠빙글리 등이 천주교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했지만 여전히 미완성으로 종교개혁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여전히 국가교회인 거예요. 여전히.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스위스의 취리히에서 재침례교도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제 과거의 선조들로부터의 그런 그 영향도 받고 또 특별히 쯔빙글리라고 하는 이런 그 지도자의 이제 지도를 받은 주로 이제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쯔빙글리하고 같이 열심히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유아 세례는 성경대로 맞지 않는다. 이거를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이 배티즘이라고 하는 거는 복음이 전달이 되면 복음이 그럼 듣고 이해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내가 믿습니다 하고 받아들이고 그 결과 구원받은 뒤에 그 구원받은 거를 표시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그런 사람이 됐다 이걸 증언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accountability 하나님 앞에 서서 회개보고를 할수 있는 그런 나이의 사람이래야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그리고 침례를 받을 수 있다. 이걸 이제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깨닫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양심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교회는 안 된다. 왜 국가가 국교를 정해서 국가가 원하는 대로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것은 안 된다고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오직 성경으로 이제 돌아가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인들만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믿음을 고백한 이러한 그 신자들만이 교회의 회원이 되는 이런 교회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유아 세례를 부인하니까, 쯔빙글리, 그들의 스승인 쯔빙글리하고, 쥐리시가 이 시의회가 이제 결탁을 해서, 재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수장을 시키겠다 이런 그 법령을 이제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재침례 교도들을 탄압하고 드디어 1527년 1월 5일 엄청나게 추워요. 그 추운 날 펠릭스 만츠라고 하는 그 젊은 청년 재침례 교도 이 사람이 유아세를 부정하고 믿는 자만이 이런 성인 침례를 받고 가르쳤다는 죄로 체포가 돼서 쥐리쉬를 관통하는 림마트 강에서 수장이 돼서 익사하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 펠릭스 만츠라고 한 사람은 천주교가 죽인 인물이 아니라 개신교에 의해서 순교가 된 최초의 재침례교 성도였어요. 근데 만츠는 죽을 때 하나님께 노래하면서 죽었다 이런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이들을 가르쳤던 그 쯔빙글리는 이 처형을 지지하고 그 이유는 뭐냐, 재침례교인들이 그 당시에는 유아세를 받는 게 곧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유아세를 안 주면은 그러면 시민권이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니까 사회 질서를 위협한다고 이제 보고, 그래서 이런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가르친다고 하는 어느 면에서 목사가 이와 같은 그 불법을 저지르게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유아세를 거부하는 것은 기독교 사회의 기초를 무너뜨린 거다. 이렇게 쯔빙글린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만츠가 끌려가서 이제 수장을 당하려는 그 순간에 그의 어머니가 그의 뒤를 쫓아오면서 만츠에게 내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절대로 번복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죽는 한이 있어도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어머니가 권면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만츠가 손이 묶인 채 물속에 들어가서 물에 빠져갖고 이제 즉사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겼습니다. 우리 여행팀은 스위스 그 쥐리히에 아마 4시 반에서 5시 어둑어둑할 때 이제 도착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이드가 먼저 이제 쥐리히시에 가장 뭐 유명한 사람은 이 쯔빙글리니까 그래서 쯔빙글리 교회 이런 거 이제 다 보여주고, 그리고는 이제 펠릭스 만츠가 처형을 당했던 그 림마트 강에 그 처형된 그 장소 거기를 골목을 따라서 우리를 이제 데리고 갔습니다. 저녁 6시가 넘었으니까 어둑어둑한 그런 데요. 그 장소에 이제 몇몇 젊은이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 처형 장소가 뭘 뜻하는지 또 그 처형을 기념하기 위해서 거기 청동 기념판 그걸 이제 만들어 놨는데 강 옆에 그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거기 지나가고 이제 그러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청동 그 기념판 청동으로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여러분 이거 가서 보시면은 강이니까 이렇게 강물 넘치지 못하려 이렇게 벽이 세워져 있고, 그리고 그쪽에 이제 저 판이 있고 저 뒤에 있는 게 강입니다. 저게 림마트 이제 강인데 여기에 이제 글씨가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내용은 뭐냐? 여기 림마트 강 한가운데 낙시터 벌판에서 1527년에서 1532년 종교개혁 기간에 펠릭스 만츠와 다른 5명의 재침례파 교도들이 수장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쥐리히시에서 마지막 처형된 재침례파 신자인 한스 랜디스라고 한 사람은 1614년에 처형이 됐습니다 하고, 쥐리히시에서 이 사람들을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저와 같은 그 기념판을 거기에 이제 세워둔 거예요. 우리가 늦게 갔기 때문에 다 이렇게 휴대폰 플래시 켜고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그걸 봤어요. 여기 위키백과에 가서 이제 제가 저걸 찾아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와 우리 교회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 가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국민일보에서 침례교회 뿌리를 찾아서 이런 그 기사를 내면서 스위스에서 만난 정교분리의 전통 이렇게 되면서 저게 저 기념판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국계 아마 목사들이 찾아갔을 때 저 옆에가 이제 림마트 강이고, 그래서 저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몇 사람은 이렇게 그 림마트 강에서 정말 믿음을 지키다가 이렇게 수장을 당한 이런 역사가 있구나 이런 거를 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숫자가 이제 얼마 안 됩니다. 한번 지금 5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는 유아 세례를 부정하고 다시 침례를 받았다. 이게 과연 죽임을 당할 만한 사유가 될 것인가?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예, 저도 재침례를 받았어요. 예, 감리교회에서 뭐 유아세 이런 거 다 받고 뭐 그랬지만 제가 나중에 이제 침례를 받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재침례를 이제 받은 건데 그거 받았다고 그래서 여러분 누가 죽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21세기 시대하고 그 사람들이 예, 다시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수장이 돼서 죽던 그런 그 시대하고는 500년의 간격이 있는데 그 500년 동안 너무나 많은 것이 변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영혼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누리지만 그 당시에는 유럽 땅 전체에서 그게 불가능했었습니다. 불가능했어요. 저 역시 침례교 목사로 침례를 주고 또 침례교회를 하면서 신약 성경의 기준에 따라 침례교회의 가치를 믿고 가르치는 그런 일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시대 교회사, 오늘 이제 첫째 시간에 왜 우리가 신약교회의 역사, 교회사를 알고 배워야 되는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침례교 목사로 지금까지 몇십 년 일을 했지만 그러면서도 5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일, 그것이 500년을 지나면서 침례교회를 만들고 그 침례교회가 천주교, 동방정교회 등을 뺀, 그건 이제 기독교가 아니니까 그걸 뺀 나머지 이제 기독교, 그 안에 많은 교파들이 있거든요. 그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가진 이와 같은 교파가 침례교회예요. 침례교회, 그렇죠? 자,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루터가 먼저 시작하고 뭐 칼빈이 시작하고 쯔빙글리가 시작하고 영국의 성공회가 시작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교파들보다 정말 세력이 훨씬 미미하게 많은 탄압을 받으면서 죽임을 당하면서 그렇게 시작이 됐던 이런 그 침례교라고 하는 이게 어떻게 5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나면서 약 1억 명의 그 신자 수를 가지고 있는 세계 최대의 기독교 교파가 될 수가 있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이 교회에서 공부하는 게 무슨 의미를 갖는지 조금 좀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목숨을 내걸고 신약성경의 원리를 지키고 노력한 이분들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사랑침례교회 성도들에게 무엇보다도 유익한 이런 그 연구와 공부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아 이제 저도 연구를 하고 이제 책을 지으려고 지금 한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 이런 것 또 이런 거 정리를 해서 침례교회의 역사와 믿음, 영혼의 자유 투쟁, 아마 그냥 지금으로서는 이런 제목의 이제 책을 내려고 이제 준비 중에 있어요. 지난 2000년 동안 이 땅에 교회가 존재했습니다. 뭐 구약에도 교회가 있다 이런 넌센스는 우리가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 예수님께서 내가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예수님 당시에도 없었어요 교회가. I will build my church 이렇게 이제 해서 will 앞으로 세운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이후에. 자 그래서 어쨌든 AD 30년경에 초대교회가 이제 세워져서 무려 한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 2000년 동안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이 교회의 원리들을 지키며 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이 정치하고 결탁을 해서 그래서 이 땅에 정치와 종교 그 연합 세력을 구축해서 본인들 원하는 대로, 이런 사람들 이단이라고 그러고 불순 세력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자기들 믿음의 기준에 따라 그들에게 자기들의 믿음을 강요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지난 2000년 동안의 신약교회 교회사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답답하게 느끼는 것은 대부분의 한국 성도들, 목사님들, 또 신학교 교수들도 마찬가지고 정교 분리가 무엇이며 어떻게 그것이 성취되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저 교회에서는 정교 분리는 교회 목사나 성도가 교회에 와서 정치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이 정도로 아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건 정교 분리가 아닙니다. 이건 정교 분리가 전혀 아니에요. 정교 분리는 역사적으로 초대형 교회나 교단 아니면 교파가 이렇게 점령한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 안에 소수의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나는 성경을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양심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를 1791년에 미국의 그 헌법을 수정해서 제1조를 만들면서 거기에 명기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정조항 1조, 우린 보통 수정헌법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수정조항입니다. 헌법이 있고 헌법을 수정했어요. 개인의 권리를 명시하기 위해서. 연방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신앙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또한 언론 출판의 자유나 국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수 있는 권리 및 불만사항의 구제를 위하여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 그림을 가서 보면 이게 필라델피아에 가서 거기에 이렇게 독립을 쟁취하고 한 그런 그 사람 이런 그 기념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여기 수정조항 1조가 이게 돌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종교분리라고 하는 거는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딴 것이 아니라 미국 의회가 교회를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댄베리 침례교회에 보낸 이 제퍼슨의 유명한 국가와 교회 간의 분리의 벽이라는 이런 말이 있어요. 교회와 국가 사이에 분리의 벽을 세워야 한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어떤 초대형 교단이나 교파 이런 교회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소수의 그 양심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이거를 교회와 국가 사이에 존재하는 분리의 벽이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하면서 인류 역사에서 처음으로 1791년에 이 국가가 국가교회를 세울 수 없고 양심의 자유 허락해야 되고 종교의 자유 허락해야 되고 그 외에도 여기 있는 것처럼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이런 모든 자유를 개인에게 허락해야 된다 이런 걸 이제 명시한 게 이게 수정조항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정교분리가 미국에서 이제 세워졌냐. 그것은 AD 313년에 기독교 공인 이후 기독교가 국가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천주교회가 등장하면서 국가가 교회를 통치하면 국가교회고 나중에 교황이 국왕을 해서 누르게 되면 그땐 교회 국가가 되는 거예요. 교회 국가. 무려 1300년 이상 개인의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억압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풀어주기 위한 그런 그 조치가 인류 역사에서 처음으로 1791년에 나온 거예요. 1791년에 루터라든지 칼빈이라든지 쯔빙글리라든지 모든 프로테스탄트들 16세기 이런 사람들은 이와 같은 뭐라 할까 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분들 다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이런 자유를 압박을 하고 오직 자기들만의 그 믿음을 자기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강요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종교분리라고 하는 거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이건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 자유를 누가 획득을 했는가 그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위대한 일 너무나 위대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표현하고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믿고 싶은 대로 믿고 그렇죠? 뭐 개역성경을 쓰든 킹잼 성경을 쓰든 NIV를 쓰든 내가 원하는 그와 같은 역본을 사용해서 성경 말씀을 보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그런 자유 이런 자유를 누가 성취했냐? 재침례교회 아까 말씀드렸던 그 펠릭스 만츠 만체 그 죽음부터 시작된 스위스 재침례교회 운동에서 결국 이게 영국으로 넘어가서 영국의 분리주의자들 가운데 드디어 침례교회를 세운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이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미국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로저 윌리엄스라고 한 사람이 1638년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침례교회를 만들었어요. 그 전에 미국에는 성공회도 있고 미국에는 장로교회도 있고 이런 개혁교회 이런 것들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침례교회는 1638년에 처음 미국에 이제 세워졌어요. 이 세워진 그 이래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이와 같은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모든 것들이 침례교인들의 투쟁의 역사를 통해서 이 땅에 이제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침례교인들이 늘어나면서 나중에 버지니아주에서 영국 국교의 탄압을 받으면서 토마스 제퍼슨, 그 다음에 제임스 메디슨 다 미국 헌법의 아버지라고 불린 이런 사람들, 이런 건국의 아버지들을 설득해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국가가 국가교회를 설립해서는 안 된다는 수정헌법 1조를 미국의 침례교인들이 획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획득했다는 거는 그건 뭐예요? 값을 치르고 샀다는 거예요. 값을 치르고 많은 탄압과 고통과 구금되고 핍박받는 그런 그 일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모든 국민들이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뭐 거주 이전의 자유, 모든 자유를 다 누리는데 이게 다 헌법에 명기가 돼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기본법이다, 권리장전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를 인류 역사에서 누가 가능하게 만들었냐? 미국의 침례교인들이 많은 투쟁을 통해서 또 순교의 길을 택하면서 이걸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렇게 이제 해서 1527년에 수장되면서 시작이 된 이 침례교인들의 그런 그 역사, 이것이 이와 같은 그 인간의 기본권을 획득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가져오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아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안에 거의 없어요. 대한민국엔 이런 걸 아는 사람 국민도 많지 않고 교인들도 많지 않고 목사들도 많지 않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교회를 이렇게 둘러보면 정말 너무나 무지가 가득합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의 대다수 교회들은 16세기 루터, 칼빈, 쯔빙글리 성공의 그 시대에 머무르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이룬 종교개혁 위대한 거지만 그거는 미완성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카이사라의 것들은 카이사라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시며 구약시대 신정정치를 예수님께서 없애시고 그래서 국가와 이 교회가 분리되어야 하는 정교분리 원칙을 예수님이 세워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그거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들이 세운 그와 같은 그 국가교회를 거기 사는 그 시민들에게 강제로 부과하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위대하다고 해도 예수님이 허락하신 그 인간의 자유, 종교분리 이런 거 획득하는 것과는 거리가 한참 멉니다. 한참 멀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여전히 많은 대형교회 아니면 교단들 아니면 교파들이 소수의 양심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고 자기들 기준에 따라서 자기들 선조들이 했던 그대로 이런 그 소수의 양심의 자유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뭐 이단성이 있다, 이단이라고 규정하고 이런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중세 카톨릭 교회가 지배하던 그런 시대나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에나 가능한 그런 일입니다. 지금 21세기 개명천지에 그런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종교분리가 뭔지,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이런 기본적인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 이런 것 자체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불법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번 유럽 종교개혁 그 여행의 결과물을 이제 정리하면서 초대교회부터 지금 현시대 21세까지 신약성경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 또 그들을 탄압했던 그런 사람들의 역사를 공정하게 그렇게 기록을 해서 남기는 것이 매우 필요하고, 특별히 우리 사랑 침례교회와 같이 양심의 자유를 지키려고 모인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따라 성경의 영감과 보존 그리고 번역의 필요성 등을 믿고 자기들 양심에 의거하여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 영어 세상을 위해서 예비해 주신 온전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소수의 무리들이 당하고 있는 어떤 핍박과 고통, 그렇죠? 이런 것이 16세기 재침례교회 성도들과 그 이후에 1791년까지 영혼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핍박을 감수하면서 믿음의 투쟁을 벌인 미국의 침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그와 같은 고통, 핍박과 유사하다는 것을 저는 여행을 통해서 또 연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됐어요. 저는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서 소수로 남아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랑침례교회 우리 사이트 거기 가서 보면 맨 상단 우측에 왼쪽에 가서 보시면 거기에 누르시면 목회 철학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 목회 철학 거기에 제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목회 철학. 저는 제 행위나 인간적인 자랑거리와 무관하게 오직 전적으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공동 상속자가 된 사람입니다. 23살에 홀로 유학길에 올랐을 때만 해도 저는 한 명의 공학도로서 후학을 가르치고 인류 복지와 번영을 위해 실질적인 무엇인가를 이룬 그런 평범한 삶을 꿈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시작하며 저는 복음과 종교, 진리와 전통의 차이를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단지 아버지 어머니의 유산과 종교 전통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경적인 신앙과 영혼의 자유가 무엇인지 날마다 씨름하면서 내면의 양심과 세상의 기대, 저희 부모님이 기대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네, 또 믿음의 결단 사이에서 길고 깊은 고민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내려놓고 한국에 돌아온 이후 1992년에 저는 마침내 평생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이와 같은 그 결단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신앙의 도전을 불러왔습니다. 일단 침례와 세례가 문제가 되고 킹제임 성경과 개혁성경 그리고 칼빈주의, 이 개혁주의와 세대주의 등 성경적 진리와 한국교회의 전통 또 신앙의 소수자와 이단이라는 사회적 낙인 사이에서 또 한 번 깊은 갈등과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내 속에서 나오는 그 양심, 양심의 소리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확신해서 외로운 길이더라도 뒤돌아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와 뜻을 함께 해준 아내, 또 복음의 핵심을 이해한 아이들, 또 영혼의 자유를 존중해 준 제 아버지 어머니 덕분에 그 결심을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바른 진리를 따르기로 결심한 뒤 저는 용산에 있는 미국 독립침례교회에 가서 침례를 받아서 베프티스트가 됐습니다. 말 그대로 재침례 교도가 이제 된 거예요. 동시에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 앞에 이 바른 성경 없이는 바른 교회가 불가능하다 이런 그 결론에 이르렀고 이후 30년 동안 마음의 소명과 압박을 안고 킹제임스 음정역 성경을 번역하는데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누구에게도 설명하기 어려운 고독과 오해를 겪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만을 붙들고 은둔천처럼 매일 성경을 번역 교정했고 마침내 읽을 만한 수준의 우리말 킹제임스 음정역 성경을 완성해서 세상에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또 미국에서 신학 과정을 마치고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는 목회의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해 좌절과 사임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교회가 망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돌이켜서 성경과 여러 책들을 통해 목사의 참된 정체성과 사명을 점차 배워갔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주 넘어지는 저를 붙드시고 이 시대의 바른 교회와 성경적 자유교회 운동을 시작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 결과 두 번째 교회가 2008년 5월에 뜻을 함께하는 몇 가정과 함께 시작이 돼서 사랑침례교회라고 한 이런 간판을 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했고 이미 17년이 이제 지났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성도의 영혼의 자유, 영혼은 soul liberty가 가장 소중한 성경적 가치임을 깊이 확신합니다. 누구든 자신의 양심과 믿음에 따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거나 거부할 자유를 가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선물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침례교 신앙의 선배들은 이 자유를 위해 박해와 순교의 길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이것이 사회, 국가, 교회 어느 곳에서든 침례교 신앙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영혼의 자유. 한번 그 다음 그림 한번 가서 볼까요? 이게 soul liberty. 이게 아주 무지무지하게 귀중한 말이에요. soul liberty. 이 세상 어떤 사람도 내 영혼의 자유를 주장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나는 내 영혼의 자유를 따라 살고 하나님 앞에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가서 나 홀로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영혼의 자유대로 내가 행한 그것에 대해서 회개 보고를 하는 거,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아주 존엄한 것과 같은 권리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역사 속에서 한국에서도 자유교회 운동을 시작하겠다는 확고한 소명감을 품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이 역사적 의미의 국가교회는 아니지만 실제적으로는 실행상의 획일주의와 억압을 통해 성도들의 영혼의 자유를 억누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와 우리 교회는 오직 성경을 기준으로 매일 부족함을 돌아보고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끊임없이 말씀에 자신을 비추는 자유롭고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사랑침례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의 자유와 복음의 기쁨을 누리려는 이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누구든 목말라한 그 마음으로 찾아온 편히 쉴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 역시 본래 공학도의 길을 걷던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 번역 목회라는 길로 부르심을 받아 오늘에 이르렀으니 저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할 뿐입니다. 언제나 내 속에 양심이 명령하는 길에 불순종하지 않겠다는 그런 고백으로 우리 사랑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저와 더불어 자유와 진리, 은혜와 겸손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함께 걷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내용의 글이 우리가 사랑침례교회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제가 밝혔던 목회 철학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기 있는 그림에 있는 것처럼 소울 리버티, 우리 성경신자 특히 우리 침례교회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의 자유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교회사 강좌를 하고 또 이렇게 책을 낼 때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침례교회를 하고 있잖아요. 도대체 침례교회는 무슨 교회냐? 침례주니까 침례교회냐 이거예요. 세례를 주면 세례교회고 이런 교회냐. 또 두 번째는 우리는 왜 교회 역사를 이렇게 공부하고 배워야 되는가? 그렇죠, 이 두 가지 질문. 자, 이 질문들은 단순한 교단적 정체성을 묻는 것이 아니라 신약교회가 본래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근본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왜 침례교회? 우리는 왜 침례교회, 사랑침례교회를 하고 있고 도대체 침례교회는 무슨 교회인가? 또 우리는 왜 이와 같은 교회사를 배워야 되는가? 저는 침례교 목사로서 또 신약성경의 원형적 교회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초대교회 그 모습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 질문들 앞에서 언제나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어요. 목사는 설교자이기 전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과의 진실한 신앙관계 안에서 열매 맺도록 인도하는 영적인 리더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참된 신약교회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 특히 침례교를 다닌다고 하는 그런 그 성도들조차도 목사들조차도 침례교 신앙의 기초와 역사에 대한 이해 없이 신앙생활하고 목회생활하고 있습니다. 신학교의 정체성과 원리를 모른 채 전통과 분위기에만 따라갈 때 그 교회는 쉽게 흔들리고 신앙은 얄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현실을 보며 침례교의 신앙 유산과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피 흘리며 싸웠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역사를 정확하게 알려줄 그런 그 목사의 사명을 다해야 된다 이런 그 심정을 가지고 이번에 이제 교회에서 강의도 하고 또 교회에서 책도 짓고 있습니다. 특히 침례교 역사에 대한 기존의 많은 해석들은 세속 정치사나 아니면 개신교 내부의 교파 발전사에 이제 종속이 돼서 침례교의 진정한 뿌리 그거는 뭐냐, 신학교회 초기 그 신학교회 그 원리 그대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게 이제 침례교회의 진정한 뿌리인데 그래서 이런 그 프로테스탄트 교회 사관 이런 데 얽매이게 되면 그런 그 빛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냥 루터 칼빈 쯔빙글리에서 끝나고 마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정말 예수님 원했던 그와 같은 그 신학교의 이 원형에 우리가 도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교 역사는 신약성경이 보여주는 그 성경적 교회관을 회복하려는 길고 긴 영적 투쟁의 기록이다. 2000년 동안 지속이 됐고 또 특별히 지난 500년 동안 집중적으로 침례교인들을 통해서 침례교 간판이 있는 그와 같은 그 성도들 통해서 이와 같은 성경적 교회를 회복하려고 하는 이런 운동, 이것이 이제 지속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교회, 그 다음에 바울서신의 교회, 이건 뭐예요?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아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자발적으로 침례에 순종한 이런 사람들의 모임, 그렇죠? 이게 신약교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제도화되고 국가 권력과 결탁해서 전통과 의식 속의 본질을 잃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부류의 성경대로 믿고자 하는 그런 그 사람들을 일으켜서, 그래서 이 어둠 속에 등불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유럽 전역에서 여러 시대에 걸쳐서 이름은 다 다릅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이름으로 불렸지만 그들은 결국 한 줄기 흐름으로 이어지면서 종교개혁 이후에 이런 그 재침례교, 그 다음에 미국으로 넘어간 침례교, 이런 걸 통해서 신약시대 교회 회복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본질적인 그런 목적을 달성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쭉 이렇게 짓기 위해서 1부, 2부로 이제 좀 챕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1부는 약 1500년에 걸친 교회 역사의 배경을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 순수한 교회에서 출발해서 기독교가 국교화가 되고 또 어거스틴 신학의 기초에서 강제적으로 국가교회가 돼서, 그래서 국가가 무력을 동원해서 자기들 국가교회에 예속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탄압했던 그와 같은 국가교회 체제, 중세 카톨릭교회의 제도와 권력집중, 또 중세에는 종교재판소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이와 같은 법정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단 판정을 받으면 그 모든 재산이 몰수가 되고 그리고 목숨을 잃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무서운 그런 그 일이 무려 한 1500년 동안 지속이 됐는데, 이 어둠 속에서도 성경만을 붙들고 성경대로 살아야겠다는 그런 그 선구자들의 움직임이 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을 1부에서 이제 보여주고, 2부에서는 지난 500년 동안 전개된 침례교회 탄생과 확산 과정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525년에 스위스 재침례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고, 1527년에 만츠가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네덜란드로 가고, 그 다음에 영국으로 가고, 그래서 영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가고, 이렇게 돼서 결국 침례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침례교인들의 투쟁, 영혼의 자유를 획득하게 하는 그런 투쟁을 통해서 정교분리,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이런 것들, 또 회중정치, 어떤 뭐 겹겹이 있는 그와 같은 그 계급화가 된 이런 거 없어요. 우리 침례교회는 모두가 다 같이 형제 자매가 되는 이런 걸 통해서 회중이 다 같이 참여해서, 그래서 회의를 하고 뭐 목사를 선임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중정치라는 결실을 맺고 뿌리를 내렸고, 그렇게 되면서 미국의 최대 교단으로 이제 성장한 뒤 20세기 이후 전 세계로 확장되는 그런 여정, 여기까지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1억 명이 되는 세계 최대의 기독교 교파로 하나님께서 영혼의 자유를 존중할 때 그 소수의 무리를 세계 최대의 교파로 만들어주는 그런 그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 이게 우리 침례교인들의 유산입니다. 정말 생각해보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 한 명, 한두 명이 시작을 해서 그게 열매를 맺고 그 영혼의 자유를 그렇게 귀중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그 교단, 그 교파, 그와 같은 교리를 따른 사람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 세계 최대의 교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1부는 왜 침례교 이것이 필요했는가, 2부는 침례교가 어떻게 형성되고 확산됐는가, 이런 거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15장은 제가 이렇게 쭉 나누면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침례교, 대륙을 넘은 선교와 복음주의 부흥이라는 게 AD 1870년부터 현재까지인데, 19세기 후반 이후 침례교는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로 확장되면서 세계적인 그러한 그 교파가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 침례교회는 1억 명이 넘으며 가장 강력한 복음 전파 운동의 축을 이루고 있다. 뭐 미국 가시면 뭐 가장 큰 교파가 일단은 뭐 침례교고, 전 세계적으로도 침례교인들이 가장 많습니다. 천주교, 동방정교회 이런 거 빼놓고. 자, 그래서 이게 침례교의 그 유산이라고 하는 건 뭐냐, 침례교는 단순한 교단이나 교파가 아니라 신학교의 원리, 성경, 회심, 침례, 양심의 자유, 회중정치 이런 거를 회복하는 그러한 그 여정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침례교는 무엇을 새롭게 만들려고 한 그런 운동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신약 교회를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운동이다. 사도행전과 그 다음에 바울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신약 교회의 원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회복하려고 하는 그 운동,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침례교회 성경대로 믿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은 다섯 가지 변치 않는 그와 같은 그 원리들을 붙들어 왔어요. 첫 번째는 성경의 절대적 권리. 뭐 전통이나 뭐 사람이 만든 교회의 결정보다 국교나 국가의 법보다 언제든지 최종적인 그 권위와 기준은 성경에 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는 하나님 말씀 성경이다. 이거를 굳건히 지켜왔고, 두 번째는 믿는 자들만 교회를 형성한다. 여러분, 유아 세례 받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서 투표권을 행사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과거 국가교회 시대에는 태어나면 유아세례 주고, 그럼 그게 시민권의 국가의 이런 그 출생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교회라고 해서 들어와갖고, 그래서 교회 행정을 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직 믿는 자들만 교회 회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교회는 다시 태어난 신자들의 자발적 공동체고, 출생이나 국적이 아니라 회심과 믿음이 교회 회원권을 결정한다. 이걸 우리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지켜온 거고, 세 번째는 침례는 오직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 보고할 수 있는 나이, 그게 뭐 12살이 되든 뭐 15살이 되든, 하지만 태어난 지 한 달밖에 안 된 아기가 어떻게 그런 걸 고백할 수 있겠어요? 5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그런 걸 복음을 듣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그런 거 말고 최소한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렇죠? 복음을 듣고 그리고 믿고 구원받은 뒤에 예수님처럼 그렇게 침례를 받는,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이 침술에, 이것만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올바른 침례다, 이렇게 이제 믿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원리는 뭐냐? 양심의 자유와 정교분리. 우리 침례교인들이 항상 주장하는 것은 영혼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왕이 아니면 시의회가 아니면 어떤 종교 지도자가 어떤 사람의 그 영혼을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혼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고, 국가는 한 사람의 양심과 그 다음에 믿음을 강제할 권리가 없다. 이게 신약 교회 원리에 의거해서 성경대로 믿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난 2000년 동안 지켜왔던 그런 그 믿음의 원리예요. 다섯 번째는 회중정치와 지역교회의 자율성. 그래서 각각의 지역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완전한 교회이며, 성령님께서 모든 신자 안에 거하신다는 믿음 위에 회중이 다 같이 교회를 다스리는 거예요. 저 위에 무슨 교황이나 뭐가 명령을 내리면 그게 그냥 하달이 돼서 모든 교회 쫙 퍼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교회의 자율성 강제하고 그 다음에 회중정치를 하는 그와 같은 의미에서 유일한 교회가 침례교회다. 침례교회입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원리예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원리는 단순한 어떤 교단이나 교파의 전통이 아니라 그냥 신약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신약성경을 읽으면 뭐 우리가 다섯 가지로만 얘기했지만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 신약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침례교는 역사 속에서 많은 박해와 오해, 순교의 피를 감수하면서도 이 다섯 가지, 최소한 이 원칙들을 굳게 지켜왔어요. 이름은 다를 수 있어요. 침례교회가 아니에요. 2세기, 3세기, 4세기, 5세기, 6세기 가면서 이름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성경신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뭐라 할까, 신학교의 다섯 가지 원리는 항상 똑같았다. 그래서 이러한 원칙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계승되었으며 어떻게 세계적인 신앙 운동으로 확장되었는지 이게 살피는 게 이번 그 강의의 목표고, 또 책의 이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침례교 역사를 배우는 일은 이게 지식을 축적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다. 아, 뭐 무침례교에 관해서 무슨 뭐 다섯 가지 원리 배우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다만 이 침례교 역사를 배우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우리는 어떤 신앙 전통에 서 있는지, 또 그리고 왜 침례교회가 신학교의 원리를 끝까지 지키려 했는지를 이해하는 그런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침례교회 다닌다, 어느 침례교회 다닌다고 할 때는 최소한 내가 속해 있는 단체가 어떻게 여기까지 이렇게 존재하게 됐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거를 한번 설명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고 저와 여러분이 공부한다는 것이 대단히 필요한 일이다. 그래서 이번 그 신학교의 역사를 다룬 이 책과 또 강의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는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중세, 종교개혁, 재침례 교회 운동, 또 영국과 미국 침례교회 형성,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어진 긴 교회 역사의 그 흐름, 이거를 차근차근 우리가 따라가면서, 그래서 시대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 말씀대로 지옥의 문들이 그걸 이기지 못하리라고 했는데 정말 어떻게 그 일을 이루셨는가. 그래서 이 역사를 통해서 침례교회가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성장하고 무엇을 붙들고 여기까지 왔는지 그 전체 윤곽을 우리 모두가 분명히 이제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아는데 끝나면 안 되잖아요. 왜 그러냐? 침례교 이야기가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침례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땅에서, 그렇죠? 성경신자들의 모임, 이렇게 돼서 이게 어떤 교단이나 교파의 모습으로 지금 이 침례교를 통해서 지금 구현이 됐잖아요. 그 구현이 된 게 어떻게 또 여기 들어와서, 그것도 뭐 남침례교회나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대로 독립침례교회. 그 독립침례교회를 우리가 그대로 지금 이 땅에서 구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느 면에서 뭐 독립침례교회 가운데서는 이제 한국 땅에서 우리 교회가 가장 클 거고, 한국에 있는 침례교 전체를 다 합쳐서도 우리 교회가 가장 큰 그런 그 교회들 중에 하나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침례교 이야기, 역사는 지금도 계속이 되고 있고,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침례교 이야기, 계속되는 이야기의 일부다. 지금 일부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500년간의 유산, 이걸 이제 근대교회 유산을 물려받았거든요. 침례교 우리 선조들의 용기, 또 개혁자들의 지혜, 선교사들의 희생, 또 평범한 이런 그 신자들의 그 신실함, 이런 게 모두 귀중한 그런 유산인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러한 귀중한 유산을 지키고, 그렇죠, 보존해서 다음 세대에 남겨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어떻게 우리가 이 유산을 지킬 것인가, 이런 것들 쭉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세속화가 진행이 되고, 또 일부 세계 지역에선 교회에 대한 박해, 뭐 일부 세계 지역이라고 이야기할 필요도,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금 그런 일이 지금 생기고 있으니까, 교회에 대한 박해, 또 교회 내부에서 타협의 유혹, 인기를 얻기 위해서 릭 워렌이라는 이런 사람이 다 침례교 목사인데, 빌리 그레함도 침례교 목사입니다. 여러분, 20세기에 가장 크게 침례교를 확산한 그런 그 인물 중에 하나가 빌리 그레함인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종교 통합 그 길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게 다 뭐냐? 인기를 추구하고 사람들 가운데 명성을 얻어야 되겠다, 교황을 만나서 내가 세력을 확장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은 침례교인이든 뭐든지 결국은 다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내부에서의 이 타협의 유혹,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교회 역사, 특별히 침례교회 역사, 성경 신자들의 역사, 이런 거를 우리가 보면은 그 안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서 정말 외부의 적들과 내부의 이런 타협,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지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경 신자들에게 소망이 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따르고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 지난 2000년 동안, 특별히 지난 500년 동안 근대 그 침례교회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박해를 통해, 분열을 통해, 도전을 통해 이 교회를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예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말 그대로 예수님의 그 신학교에 성경 신자들의 모임이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일이 우리 눈앞에서 일어났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도 역시 멸망하지 않고 그와 같은 일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다, 이러한 그 생각을 굳건하게 이제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의 말씀, 우리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었는데 부활장입니다. 그 부활장의 맨 끝에 가서 보면 5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침례교 역사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보면서 정말 이 말씀이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바울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뭐라 그래요?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게 성경 신자들의 역사입니다. 많은 핍박과 고통, 박해 이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주의 일을 넘치게 했거든요. 바울이 뭐라 그러냐, 거기 가서 보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안다. 그래서 우리 사랑 침례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목적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이렇게 큰 부흥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은 그 사명을 지금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기회를 주고 계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수고하고 애를 쓰고 노력할 때 주님 안에서 그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고 결국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확장이 되는 그런 일이 성경적으로 확장되는 거, 여러분 인간의 지혜나 이런 게 아니라 여기 신약 성경에 기록된 그 원칙들을 통해서 확장이 되는 그 일이 우리 사랑 침례교회와 또 성경대로 믿기를 원하는 그런 성도들의 손을 통해서 이 땅, 대한민국 땅에서 널리 확장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